안녕하세요. 교표위원회에서 전해드리는 5월 11일 모드렐 라디오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포위원 오늘의 뉴스에 특별 후원이 있습니다. DT사이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입니다.
네, 좋은 간판은 비즈니스의 첫인상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테이블 위에는 세계 곳곳에서 들어온 뉴스 소스들이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걸 억지로 무슨 하나의 거창한 주제로 묶어서 포장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 일반적인 뉴스 브리핑처럼 개별 뉴스 항목들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짚어갈 건데요.
네, 좋습니다.
다만 겉핥기식 요약은 절대 안 하죠, 저희가. 각각의 뉴스가 이 텍스트 이면에 그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권력의 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희가 오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소식들이 표면적인 사실보다 그 이면의 맥락이 훨씬 흥미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공방 이야기입니다. 5월 10일자 로이터 보도인데요. 미국의 중재로 양국 간의 휴전이 선언됐습니다.
네, 일단 선언은 했죠.
네, 선언은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양측이 지금 장거리 전선 곳곳에서 서로 공격을 안 멈추고 있다고 맹비난 중이거든요.
서로 내탓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드론이랑 포격을 막 쏟아붓는다고 주장하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도발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서류상으로는 악수를 다 해놓고 테이블 밑에서는 계속 서로 발길질을 하는 격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테이블 밑은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현장이랑 합의문 간극이 막 엄청난데 이 휴전 선언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약간 종이 낭비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은 사실 그 간극 자체에 있습니다.
간극 자체예요?
네, 보통 우리가 휴전 합의라고 하면 뭐 영화에서 보듯이 조인서에 서명 탁 하면 전선의 총성이 일제히 멈추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그러죠. 통수권자가 사격 중지 하면 다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 상식이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정규군끼리 싸우는 전쟁이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현대전,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1000킬로가 넘는 엄청나게 방대한 전선이 형성된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다른 메커니즘이요?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약속을 깼다, 뭐 협상 실패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사회, 특히 중재를 선언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양측 지도부의 그 휴전 유지 능력 자체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중인 거예요. 아주 뼈아픈 시험대죠.
아, 잠깐만요. 휴전 유지 능력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을 때 군대가 통제가 되느냐? 이걸 본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선은 상황이 막 무척 복잡하거든요. 양측 모두 정규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드론 타격 부대도 있고, 뭐 다국적 용병, 지역 민병대, 심지어 반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비정규군이 거미줄처럼 뒤섞여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용병 기업들 뉴스도 엄청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지도부에서 서명한 그 종이 한 장이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지휘 체계를 뚫고 최전선의 말단 참호까지 즉각적인 작전 중지로 이어지려면 진짜 완벽에 가까운 군사적 통제력이랑 통신망이 필요한 겁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포격 공방전이 단순히 서로 앙심을 품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약속을 전장 구석구석까지 강제할 실질적인 능력이 그 양국 통수권자한테 있느냐, 이걸 국제사회가 채점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중앙의 명령이 현장에 먹히지 않는다면 향후에 뭐 아무리 완벽한 조건으로 장기 평화 협상을 맺는다고 해도 그 조약은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거든요.
아, 통제가 안 되면 협상 파트너로서 작용 미달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다음 단계의 진짜 협상 테이블을 열기 위한 일종의 통제력 테스트입니다. 종이 위의 합의보다 실제 전장의 화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나, 이걸 다들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과정의 셈이죠.
와, 이거 진짜 무서운 현실이네요. 통제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예 협상 무대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뉴스인데요.
네, 유럽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죠.
맞습니다. 유럽연합, 즉 EU 외무장관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이스라엘 서한 정착민 3명 그리고 관련 단체 4곳에 대한 제재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하마스 주요 인사에 대한 제재도 같이 추진 중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제재가 헝가리의 반대 때문에 꽉 막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헝가리 내부 정치 변화로 이 걸림돌이 풀렸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요. 분쟁 지역에 뭐 직접 군대를 보내거나 개입하는 대신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핀셋으로 콕 집어서 제재하는 이 방식 말입니다. 이게 진짜로 실질적인 타격이 됩니까?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뉴스는 물리적 충돌이 어떻게 외교나 금융 제재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장으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아, 금융 제재요?
네, 이 금융 제재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그 파괴력은 진짜 총탄 못지않게 무섭거든요. 이번에 EU 차원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정착민 3명과 그 4개 단체는 사실상 서방 세계의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제재가 가해지는 건가요? 뭐 그냥 계좌가 묶이는 방식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자산 동결입니다. 유럽 내에 있는 이들의 모든 자산이 얼어붙죠. 근데 더 무서운 건 금융망 차단입니다.
금융망 차단이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럽은행망을 거치는 어떠한 송금이나 금융거래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이나 물리적 폭력 단체가 유지되려면 외부에서 계속 자금 후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돈이 있어야 총도 사고 사람도 모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돈줄을 물리적으로 싹둑 끊어버리는 겁니다. 당장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부터 해외 후원금 수령하는 것까지 모든 경제활동이 그냥 마비되는 거죠. 활동 자체를 고사시켜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군사적 개입은 부담스럽지만 아예 돈줄을 말려서 굶겨 죽이겠다. 뭐 이런 전략이군요.
아주 스마트하고 치명적인 공격인 셈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 제재가 그동안 헝가리 한 나라의 반대 때문에 막혀 있었다는 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반대한다고 유럽연합 전체의 외교 정책이 딱 중단되는 건지 그 구조가 좀 신기하거든요.
아, 그게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구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교 안보 정책은 철저하게 만장일치 원칙을 따릅니다.
아, 27개 회원국이 다 찬성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단 한 나라라도 나는 반대합니다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책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근데 헝가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우파 정부랑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제재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아하, 헝가리가 그동안 방패막이었군요. 근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죠?
최근에 헝가리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좀 변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그 방패가 치워지자마자 EU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제재를 발동한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방패가 사라지자마자 제재가 떨어졌다는 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유럽 전체의 시선이 지금 얼마나 강경해졌는지를 반증하는 거죠.
이거 앞으로 미국이랑 EU 그리고 중동 국가들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이 금융 제재를 기점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진짜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미국 국내 정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본격적인 워싱턴 정치 뉴스를 다루기에 앞서서요, 꼭 명확히 밝혀둘 점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는 오늘 다룰 이 정치적 사안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나 정파적 시각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들어온 뉴스 소스에 담긴 사실관계, 그리고 그 정책이 작동하는 기계적인 맥락만을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저 역시 어떠한 정치적 편향 없이 철저하게 의회 내의 입법 구조와 예산의 흐름 그 자체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가지 뉴스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여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암살 미수 사건과 예산안 문제죠.
맞습니다. 먼저 재판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31살의 캘리포니아 남성 콜 앨런이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달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그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샷건을 발사하고 보안구역을 막 돌파하려고 시도했었잖아요. 연방요원 폭행 혐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암살 미수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서 의회에서 아주 격렬한 예산 공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네, 예산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상원공화당이 무려 10억 달러, 하나로 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백악관 보안 강화 예산을 지출 법안에 쓱 포함시켰거든요.
1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액수만 보면 단순한 경호 예산 같지만 그 세부 내역을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이 10억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이른바 백악관 무도회장 볼룸 프로젝트의 보안 설비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은 이거는 보안을 핑계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정치 프로젝트다. 무슨 파티장을 짓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쓸 수 있냐 하면서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의 논리는 또 다르죠.
그렇죠. 공화당은 방금 그 콜 앨런의 암살 시도 사건 보지 않았냐? 대통령 경호랑 시설 보안 강화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수 불가결한 생존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참 절묘한 타이밍에 사건이 터진 셈입니다.
아니, 제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집에 도둑이 한번 들었는데 방범창을 새로 다는 김에 아예 집 뒤뜰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최고급 파티룸까지 증축하려고 견적을 뽑은 거예요.
하하, 파티룸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웃들끼리 야, 이게 방범용이냐 아니면 그냥 너 사치 부리는 거냐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근데 그 비유를 의회 입법 과정이라는 렌즈로 가져와서 조금 더 기계적으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10억 달러 예산안은 단순히 백악관이라는 건물을 고치고 짓는 시설 관리 차원의 문제가 절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른바 패키지 딜 혹은 끼워넣기라는 전략이 아주 흔하게 사용되거든요.
아, 법안을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 지출 법안 안에는 무도회장 예산만 딱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인 불법이민 단속 예상 복원 같은 진짜 민감하고 굵직한 정치적 이슈들이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안들을 큰 바구니 하나에 싹 담아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려는 전술이군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인가요?
오늘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공화당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아, 명분이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선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정치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건 감히 그 누구도 쉽게 반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분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누가 보다 되고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 보안 강화라는 거부하기 힘든 명분을 제일 앞에 딱 세우고 그 강력한 추진력에 편승해서 무도회장 프로젝트나 이민 단속 예산 같은 자신들의 다른 정치적 목표까지 한 큐에 통과시키려는 구조를 아주 정교하게 짠 겁니다.
아하, 그래서 민주당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거군요. 표면적으로는 파티장 건설 비용을 문제 삼고 막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패키지 안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불법 이민 단속 같은 공화당의 다른 의도들이 그냥 도매금으로 쑥 통과되는 구조, 그걸 막아야 하니까요.
네, 상황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워싱턴 권력 투쟁의 가장 상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네, 하나의 명확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어떻게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거대한 정치적 패키지로 변환이 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둘러싼 양당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번 주 표결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거 이제 정치의 이면을 보는 느낌입니다. 자, 워싱턴의 이 뜨거운 열기를 좀 식히고 이번엔 보건과 우리 동네 로컬 뉴스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네, 건강 관련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MV 혼디우스라는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미국인 17명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크루즈 야생객들이군요.
네, 근데 그중 한 명이 안데스형 한타바이러스 양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다른 한 명은 가벼운 증상을 보여서 지금 생물 격리 장치를 통해서 이송 중이라고 하거든요.
생물 격리 장치까지 동원됐군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진짜 큰 의문이 드는 게요. 일반적으로 한타바이러스 하면 시골 환경에서 막 쥐나 설치류 배설물 치우다가 호흡기로 감염되는 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보통 시골의 낡은 창고 같은 곳을 떠올리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주 청결하게 관리될 것 같은 그 럭셔리한 크루즈선 승객들이 그것도 두 명이나 동시에 감염 의심을 받는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뭐 보건당국이 사람 간 전염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가요?
이 뉴스의 핵심은 사실 그냥 한타바이러스가 아니라 안데스형, 그러니까 엔데스 변이라는 데 있습니다.
안데스형은 좀 다른가요?
네, 일반적인 한타바이러스는 진행자님 말씀대로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주로 남미 지형에서 발견되는 이 안데스형 변이는 아주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이죠?
설 치료를 매개로 처음 감염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환자와 아주 밀접한 접촉을 할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나마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보고거든요.
아, 제한적이긴 해도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미미하게나마 존재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국이 생물 격리 장치라는 막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근데 이 생물 격리 장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냥 무슨 비닐 텐트 같은 건 아닐 테고요.
아, 단순한 비닐 텐트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공중보건 이송에 사용되는 이 생물격리 유닛은 항공기 내부에 통째로 설치되는 특수 음압 병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비행기 안에 병실을 짓는 거군요.
네, 장치 내부의 기압을 바깥보다 낮게 유지해서 환자가 숨을 쉬거나 막 기침을 할 때 나오는 공기가 절대 항공기 객실로 새어나가지 않게 꽉 잡아둡니다. 내부의 공기는 고도의 헤파 필터를 거쳐서 완벽하게 정화된 상태로만 외부로 배출이 되죠.
와, 엄청난 기술이네요.
미국 보건당국이 현재 사람 간 전파 위험은 매우 낮다고 계속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위험이 낮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게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혹시라도 해외에서 희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긴급 공수 체계 그리고 전염병 차단 매뉴얼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대규모 라이브 스트레스 테스트의 성격도 다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아, 일종의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군요. 근데 이 긴박한 뉴스가 바로 우리 동네, 베이 지역 이야기로 직결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로펄 관련 정보가 들어왔죠.
이 크루저선에 탑승했던 미국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산타클라라 카운티 주민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고 내 옆집 이웃일 수도 있다는 얘긴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요즘처럼 국제여행의 빈도가 높은 시대에는 지구 반대편의 바이러스가 하루아침에 우리 지역사회 문제로 바로 직결되니까요.
맞아요.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오잖아요.
다행히 산타클라라 카운티 공중보건국이 해당 주민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금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합니다. 네,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를 보니까요. 현재 다른 카운티 주민들에게 알려진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나 징후는 전혀 없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은 안심해도 되겠네요.
네, 철저한 통제하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최근 남미나 뭐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 혹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기관에 즉각 연락하는 등 기본적인 수칙은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개인위생은 언제나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 역시 우리 지역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눈에 확실히 보이는 생명체 이야기네요.
조개류 관련 소식이죠?
네, 산타클라라 밸리 워터 소속의 페니텐시아 그리고 산타테레사 정수처리 시설 두 곳에서 골든 머슬, 우리말로는 황금 조개류라는 외래종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정수시설에서 발견된 게 문제군요.
당국은 수돗물 자체는 음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완전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를 하긴 했어요. 물이 안전하다니 뭐 일단 한시름 났습니다만, 아니 이 조개들이 물을 오염시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뉴스에까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돗물의 수질 자체에는 진짜 문제가 없지만요, 이 조개들이 만들어내는 생물 오손, 영어로는 바이오파울링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생물 오손이요? 그게 뭔가요?
이 뉴스를 단순히 그냥 생태계가 좀 교란됐구나 정도로 치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침입종은 우리 지역의 인프라 시스템,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아주 위험한 존재거든요.
아니, 조개 몇 마리가 인프라에 타격을 준다고요? 파이프 안에 산다고 해서 뭐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기라도 하나요?
이 황금 조개류의 번식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정수시설로 이어지는 그 거대한 치수 파이프 내부나 아니면 댐의 수문, 관계시설 같은 어둡고 습한 곳에 자리를 딱 잡으면요, 얘네들이 겹겹이 탑을 쌓으면서 수만, 수십만 마리씩 거대한 군락을 형성해버립니다.
듣기만 해도 막 징그럽네요.
반다란 껍질을 가진 조개들이 직경이 몇 미터씩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파이프 내부를 꽉 채워버린다고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아, 꽉 막히겠네요.
맞습니다. 물이 시원하게 흘러가야 할 통로가 막혀버리고 수압이 뚝 떨어지며 심지어 밸브가 아예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물밑에서 지역사회의 거대한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일종의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사람 혈관 막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막혔으니까 당연히 뚫어내야 할 텐데 파이프 안으로 무슨 특수 장비를 넣거나 사람이 직접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 수많은 조개를 일일이 다 긁어내는 건가요?
그게 바로 가장 뼈아픈 문제입니다. 이 조개들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소모되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군요.
네, 특수잠수부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파이프 내부를 벅벅 긁어내거나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주 비싼 특수화학 처리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조개들이 다른 저수지로 퍼지는 걸 막으려면 지역 내 모든 호수에 출입하는 보트들의 선체 검사를 대폭 강화해야 하죠.
아, 보트 바닥에 붙어서 이동할까 봐요?
맞습니다. 또 지하수를 재충전하는 연못의 운영 일정까지 모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특수 장비 도입해야죠. 전문 인력 도용해야죠. 화학 약품 사야죠. 그리고 감시 인력까지 충원해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려면 수자원 관리청의 예산이 진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 유지보수 비용은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베이 지역 주민들에게 청구되는 수도 요금 인상이라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지갑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뼈아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 내 돈이 나가는 거네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조개 하나가 어느새 우리 식탁 위에 가계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조개가 내 지갑을 털어간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는 각기 다른 대륙과 분야에서 발생한 이 개별 뉴스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참 다양한 소식들이었죠.
최전선에서 여전히 포탄이 막 오가는 우크라이나의 위태로운 휴전 상황, 헝가리의 정치 변화로 족쇄가 탁 풀려버린 유럽의 대중동 금융제재, 그리고 암살 미수 사건이 거대한 예산안 패키지의 도구로 변모하는 워싱턴의 복잡한 정치 공방.
네, 거기다 보건과 환경 뉴스까지 있었죠.
맞습니다. 남미에서 온 희귀 바이러스의 차단 작전과 우리 동네 정수장 파이프를 꽉 막아버린 작은 조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각각 완전히 독립된 뉴스들이지만요.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인가요?
그 이면에 숨겨진 기계적인 원리와 권력의 역학 관계가 결국 어떻게든 우리의 이 피부에 닿는 현실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결국 모든 현상은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산호세 수돗물배관에서 발견된 이 골든머슬, 이 녀석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면 아래에서 파이프를 막 옥죄면서 거대한 정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결국엔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존재잖아요.
네. 쥐도새도 모르게 말이죠. 혹시 우리의 일상이나 이 사회 시스템 속에도 당장 내 눈에 확 띄거나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조용히 번식하면서 우리의 귀중한 시간이나 에너지 혹은 자원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결함이나 외래종 같은 존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네,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교포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11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